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귀한 사건 이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신 교회는 없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1세기 신약교회로서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이런 성령의 엄청 강하게 역사하심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막 우리나라를 강점하려고 을사조약과 한일 합방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도성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국 기독교회는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한 영국에서도 시대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시대별로 나라별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안 되게 드문드문하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좀 좁혀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우리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에게는 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여기 24절에 이 말을 듣고서,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가 강렬하게 탄압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경고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거나 믿거나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사도들에게로 돌아와서 이 말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었더니 이 말을 듣고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24절 후반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절 앞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놓쳤는데 첫째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를 빠뜨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길게 쓰여진 서술형 문장을 다 같이라고 하는 간단한 한 단어로 축소하여 번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접속사가 들어가고 또 헬라어의 원문학에 근접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지요.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에는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울한 현실이 자기들에게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일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서로서로가 이 각자의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들 모두에게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동일한 마음을 성령께서 품게 하시고 동일하게 말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호모 두마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날 따르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품었다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모두 개별적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염려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폭발적인 마음을 모두가 다 의논하지 않았지만은 똑같이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신전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우리나라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은 어느 날 석가가 영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연꽃 하나를 집어서 꺾었습니다. 그것을 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뜻을 알아듣고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미소. 그래서 연화 미소.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신전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말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계속 가르쳐 주어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권 속에서 자란 이 우리들은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이 서로서로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요. 진짜 통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서구 사회는 여러분 논리학, 수사학, 언어학 여기에 기반을 둔 말의 학문을 중요시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변호도 잘해야 하고 말로 표현된 것만 팩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 이 서구 사회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 주장도 잘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통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양은 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남매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배는 출출하고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까 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끓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동생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생각할 때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동생과 함께 둘이 나누어 먹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한 손에는 라면을 들고 이 들은 채로 들어오는 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라면 안 먹을 거지?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 여동생도 배가 고파서 라면 한 숟가락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눈빛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이 오빠가 말은 반대로 했습니다. 동생은 같이 먹고 싶었지만 오빠가 그렇게 물으니까 안 먹을 거야. 그러고는 라면을 끓여서 혼자 다 먹고 국물까지 비우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이 여동생은 앉아서 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엄마한테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오빠가 하나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어 치웠다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말로 대변을 했답니다. 어머니, 동생이 안 먹는다기에 제가 혼자서 다 먹었을 뿐 또는 저는 끓이기 전에 먹겠냐 하고 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 오빠는 사실 알았습니다. 동생이 먹고 싶어 한다는 것도 마음으로 알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와 있는 것도 알았지만은 거부해버리고 동생에게도 말로 떼어버리고 어머니에게도 말로 떼웠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말과 마음을 구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고 또 말 통하는 사람하고는 마음도 통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과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시건치 않으신다, 변개치 않으신다고 누누이 선포되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디베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word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위, 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분명히 말인 말인데 어떤 때는 사물 혹은 실체로 번역되는 thing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이 말씀만이 아니라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의 권위가 없는 시대에 사느냐고 하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를 않는데 특별히 금전관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이 돈 갚겠다 하는 사람일수록 덜 잘 떼어먹더라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한국신문에서 작년에 조사한 어떤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말이 제일 안 통하는 사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제일 안 통하는 사람 직업군으로 베스트 3를 정했습니다. 1등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말을 수사학적으로 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하거나 나중에 그 말을 뒤집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말 안 통하는 사람 1위로 정치인을 삼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 통계입니다. 2등 누굴까요? 불교 승려였습니다. 이 스님들은 말을 하도 어렵게 해가지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겉보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불교 승려들의 말은 잘못 알아듣겠다, 잘 안 통한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3등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왜 말이 안 통하나? 도무지 상식이 안 통하는 말을 목사들이 한답니다. 차라리 말을 어렵게 하는 게 낫지 상식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한다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군.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종교군으로 볼 때 말 제일 안 통하고 마음 제일 안 맞는 1위가 기독신자랍니다. 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독신자는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서 자기 말은 많이 하지만은 상대방의 말은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 이민교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라고 해서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평가를 듣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의 말에는 능력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22장 22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무너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평화를 선언하면 평화가 이루어졌고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그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새로워지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공동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늘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솔직히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음악적인 재능도 많이 있는 분인데 과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인도를 참 잘했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도 장악하고 찬양인도 하면서 멘트도 참 잘하고 회중들을 압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도 그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찬양인도자인 그 전도사님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눈여겨보던 그 전도사님의 스승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전도사님을 불러서 막 야단을 쳤대. 전도사님 수긍이 안 갔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어수선한 그 분위기를 잘 장악해서 예배 드릴 분위기를 조성 잘했는데 아 왜 우리 선생님이 날 야단치시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드러나라야 될 이 예수님은 안 드러나고 자네가 드러났어. 네가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 순간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그 전도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봤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찬양 콘티 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자신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낸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변호를 하고 조금 누명을 쓰면은 그거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말 통해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던 그 관원들조차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말하는 것이 야, 말 잘하네. 참 능력 있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날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실패자로 살아가는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얼핏 여러분 들으면은 자기 부인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동어 반복 뜻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갈아입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하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일은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서울 근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은 3천 명의 큰 교회를 이룬 담임 목사인 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교회를 부흥시켜서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올라가는 그 즈음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편에 서 있던 일부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착복했다고 공격해 오는 통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는 자기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열고 공론화시켜서 그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소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심을 다지는 의미에서 어느 날 교회당에서 철야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답니다. 침묵하여라. 그때 이 목사님은 성령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만약 지금 침묵하면 저들이 공격하는 말을 제가 다 시인하는 것이 되고 저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침묵하라,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라 한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 나쁘다는 소리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편에 말했던 말들이 참말이 되고 더 많은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 나쁘다,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묵상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 교회가 됐다고 교만했던 나는 정말 나쁜 목사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날 반대편에 서 있는 저 교인들을 쫓아내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주도하는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목사다. 결국 그는 당회에다가 사임할 뜻을 말하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한 교회지만은 떠날 각오로 한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예상치도 못하게 그 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다 잠들었거나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가 더 사역을 잘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자기를 개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을 바꾸고 자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칼날을 상대방을 향하여 겨눕니다. 결국 방향이 다른 분쟁, 개혁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은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 부인이 없었던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단지 침묵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힌트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늘 말씀 아래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며 그 자유를 갈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무엇을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합니까? 진리가 찾아와서 그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내 말에 거하라. 말에 거하라. 말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자를 향하여 세상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그 참된 제자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지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내려놓지 못하면은 절대로 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작은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가 늘 어렵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부인은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어지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자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박물관의 박제처럼 멈추어진 정지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지된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믿음을 정지된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한마음 되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기도 어렵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 꿈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욕망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침묵하이라도 하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드리는 말씀대로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면 성령께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될 때에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이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건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지도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그 공동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갖고 계신 그 꿈, 여러분을 위한 그 꿈이 비우는 빈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 늘 간직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함께 간직하며 걸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품고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